우리 세계 전쟁사에서 수수께끼로 남는 전쟁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나라는요 전투 병력이 1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뿐 아니라 보급 부대 병력이 200만 명. 그래서 300만 명이 싸우고 그 대신에 고구려는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병력을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고구려에게 수나라가 패배하였다고 합니다. 전쟁 규모나 전력 규모나 나라 규모를 비교해 보면은 상대도 안 되지만은 그 거대한 수나라가 고구려에게 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300만 명과 30만 명 이 전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고구려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전쟁 기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랍과 이스라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많은 아랍 병사들과 작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지만은 6일 만에 끝났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총리는 방송국에 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군인들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전쟁을 했지만 6일 만에 그 작은 이스라엘이 거대한 아랍 군사들을 물리쳤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전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리고 전쟁은 세계 전쟁사에서 전무후무한,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그 전략을 가지고 승리했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전략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경험과 어떤 사람의 지략으로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전략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이기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린 작전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첫째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그리고 다른 거 하지 말고 7일째에 가는 날은 7번 돌아라. 그러니까는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7일째는 7번을 도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전략이에요. 이게 무슨 전쟁 전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행렬을 보면은요, 앞에는 군사들이 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칼을 들고 창을 든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방에는 군사들이 서서 행진을 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전쟁을 하는 전략일 수가 있습니까? 작전일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나 허술한 말이 안 되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행진을 한다고 하면은 약점이 있습니다. 공격적인 전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팔을 든 제사장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중간에 있고 그리고 군사들은 분산되어서 앞에 한 그룹 뒤에 한 그룹. 이거는요 전쟁하기보다는 제사장들이 이동하는 아니면 그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지 전쟁을 수행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성을 돌다가는 공격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여리고 성이요 아주 튼튼하게 세워진 그런 성인데 견고한 성인데 그 위에서 군사들이 돌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화살을 쏜다든지 하면은 그 밑에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장군들이 회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 한번 보라고 가는 그 모습들 전력이 다 노출되죠. 군사 기밀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전략이 노출되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그냥 말없이 침묵하면서 성을 돌아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이건 아무리 봐도 전쟁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작전 명령대로 수행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 또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1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느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부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에게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느라. 아무런 작전도 아닌데 이런 전쟁을 앞에 두고서 한 사람도 아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게 무슨 전쟁하는 모습입니까? 여호수아에게 대들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작전이 뭐냐면 그냥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간중간에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8절, 9절, 13절, 16절, 20절 군데군데 보면은 중간에 나팔을 한 번씩 불고 있습니다. 자, 전쟁을 하면서 이 나팔을 분다, 이것도 이상한 거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언제 나팔을 부는가, 이 나팔을 부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해석을 부여한다면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할 때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팔 부은 것이 아니고 나팔을 불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자, 그런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제사장들이 성을 돌면서 나팔을 부는 것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군대에 임하셔서 이 전쟁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선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가면서 나팔을 들고 간다? 그 나팔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직 전쟁이 끝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큰 장벽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침체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승리의 나팔을 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앞이 캄캄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작전이 뭐냐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을 하는데 언약궤를 메고 간다? 이것도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나가 있어요. 광야 40년 어려운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기적의 음식 만나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아마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간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은 어제 오늘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가면서 그 거대한 견고한 성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또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무능하고, 우리 앞에서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그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들, 네피림과 같은 거대한 대장부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능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거대한 성이라고 하는 그 성만 바라보지 말고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보다도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작전이 뭐냐면 큰 소리로 외치라 하는 것입니다. 언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 마지막 일곱 번째 돌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외쳐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마지막 날 일곱 번째 돌았어요. 외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을까? 여러분, 뭐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이 안 나와요. 몰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할렐루야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던지, 아니면 뭐 여로성아 무너져라 하고 소리를 질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큰 소리로 외쳐라고 그랬어요. 남자들 군대 가면은, 특히 한국에서, 저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만은, 훈련 받다가 그 장교들이나 훈련한 시키는 사람이 전방을 향하여 함성 10초간 실시 그래요. 그러면 병사들이 목이 터져라 10초 동안을 외쳐야 돼요. 지금 마지막 바퀴를 돌면서 외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면서 외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와 했는지, 아니면 뭐 할렐루야 했는지, 성안 무너져라 했든지, 뭐 하나님 믿습니다 했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추정하건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아마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외쳤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큰 소리로 외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큰 소리로 외치고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일곱 번 돌아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활을 쏘고 뭐 창을 던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일곱 바퀴를 돌고 나서 함성을 질렀더니 그냥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이에요. 이런 뭐 작은 담벼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테일이라는 게 많아요. 옛날 그 건물 그 성틀을 말하죠. 여리고 테일이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웅장하게 고고학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보통 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누가 그 성을 무너뜨렸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학자들이 말도 안 되는 몇 가지 학설을 주장을 합니다. 여리고 성이 왜 무너졌을까? 첫째로 음성 진동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곱 바퀴를 돌고 일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고, 또 제사장들이 나팔수들이 나팔을 막 크게 풀었더니 그 함성과 나팔 소리가 파장이 일어나서 그 파장이 세게 성에 부딪히니까 성이 무너졌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요, 그 거대한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지진설이 있어요. 지진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함성을 질렀더니 그 순간에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성이 그냥 무너졌다, 뭐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중설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냐 하면은,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한다고 쳐들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뭘 해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 삥 돌고, 군사들 앞에 있고 제사장들이 뭐 법궤 뭐 메고 뒤에 군사들 있고 그냥 조용히 그냥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다. 그 다음날 봤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소문이 났습니다. 여리고 성에.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한다는데 전쟁은 안 하고 그냥 한 바퀴 빙 돌고 가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하루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그냥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가가지고 그 성에서 이렇게 보다가 그냥 그 하중에 의해서 성이 무너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이 왜 무너졌어요?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임을 하고 나서 주일날 설교하고 나서 마치고 교회 마당에 나가봤더니 주일학교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모래성을 쌓고 두꺼비 집을 만들고 그 선생님들이 옆에 또 몇 명이 서 있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교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아이들을 자꾸 물어봤어요. 얘들아,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 우리 안 그랬어요. 아, 그냥 우리가 안 했다고 막 발뺌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목사님이 기가 차는 거예요. 아, 그런데 선생님들이 한수 더 떠가지고, 목사님, 누가 무너뜨렸는지는 모르지만요. 내가 가르친 우리 애들은 절대로 그런 짓 할 애들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보장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할 말이 없죠. 그럼 그 정도 되면은. 그런데 옆에 있던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관입니다. 목사님,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 애들이 그러지는 않았겠지만은 까짓 거 애들이 그랬다면 교회 재정으로 보수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죠. 히브리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승리는 이와 같이 순종할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이고 그렇게 해서 뭐 되겠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고 거기에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날 한 바퀴 돌아왔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곱째 날 여섯 바퀴를 돌아도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거대한 뭐 성이 뭐 조금씩 금이 간다든지 무슨 조금 흔들린다든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일곱 바퀴를 돌았을 때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 또 하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죠. 그가 병에 걸려서, 문둥병에 걸려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지만 높은 지위에 있는 장군이지만은 병에 걸렸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분이 있는데 거기 가면 고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은 10달란트와 금 6천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싼 건가 하면은요, 은 10달란트는요 6만 드라크마입니다. 한 드라크마가 하루 한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6만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한 노동자의 6만 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연수로 계산하면 165년간의 연봉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금 6천 개를 가져가는데 6천 개는 6천 세겔입니다. 한 세겔은 한 장정에 두 달치 60일의 봉급입니다. 6천 세겔은 986년간의 품삯이에요. 뭐 엄청난 돈입니다. 이걸 계산하면 의복 10벌을 가져가요. 요즘 뭐 저 싼 의복이 아니고 특히 의복 10벌 가져갔다 하는 것은 아마 요즘 말하면 명품일 것입니다. 뭐 무슨 옷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엄청 비싼 거겠죠. 10벌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선물을 싸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뭘 이렇게 많이 바리바리 해오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집에 종을 보내서 이야기하기를, 저 요단강에 가셔가지고 목욕 일곱 번 하고 그냥 집으로 가세요. 아마 좀 보태면 그 가져오신 거 다 그냥 가져가세요. 그거 저 안 받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아,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누군데? 내가 이 많은 걸 가지고 왔는데 나를 무시하다니, 내 권위를 인정하지 않다니, 말도 안 되는 거야. 특별 대우를 와서 선지자 양반이 와가지고 친절하게 맞이하면서 뭔가 하면서 이렇게 고쳐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종을 보내가지고 그냥 목욕하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순종하죠. 요단강에 몸을 담굽니다. 몇 번이나? 일곱 번이나.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무. 두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여섯 번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일곱 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문둥병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이죠.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문둥병에 걸려서 피부가 아마 망가졌겠죠. 그런데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엘리사의 말에 끝까지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하고 중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7일 동안 7번을 마지막 날에 돌았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6장에서 여리고 전투의 승리가 나오는데 6장만 가지고는 이 수수께끼와 같은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미 5장부터 승리의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여리고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 13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전쟁하기 위해서 여리고 가까이 갔는데 거기 어떤 건장한 사람이 서 있어요.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물어봐요. 당신이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저 적군 편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편입니까? 아니면 저 여리고 성의 저 사람들 편입니까? 물어봐요. 근데 그분의 대답이 14절에 보면은 그가 이러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하는지라.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 장관입니다. 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대답이 이분의 말이 참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천사장에게 아군 편입니까? 적군 편입니까? 물었어요. 근데 그 대답이 뭐라고 되었냐면 아니요 이래 됐습니다. 아니다. 아니라. 영어로 보면은 neither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다. 나는 아군 편도 아니고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나는 저 적군 편도 아니고 여리고 편도 아니다. neither. 양쪽 다 아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지금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나는 너희 편이다. 여호수아 네 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돕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첫 대답이 너희 편도 저들의 편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천사장이 군대 장관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왜 갑자기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여호수아의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왔으니 이제 내 말을 듣고 이런 작전 저런 작전을 하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 하지 않고 신을 벗어라. 너무나 엉뚱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표현을 모세에게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그 사명을 주시기 전에 네 땅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앞서서 네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를 따르기 전까지는 나는 너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신을 벗으라는 거죠. 이 신을 벗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중동사회에서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존경과 경배의 표시입니다. 가장 먼저 정복하기 전에 전쟁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경하고 경배를 해야 된다 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을 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하고 그 말이죠. 또 세 번째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됨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노예는 권리가 없죠. 자기 주권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의 가구일 뿐입니다. 그 상징이 바로 신을 벗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길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